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말씀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 시간 가난한 심령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진지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 32절 후반부와 33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지금부터 31년 전 제가 목회 들어오기 전 일반 대학원에서 언어학 공부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언어학 이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좀 있었지만은 막상 이론이 기술하고 설명한다고 하는 언어 실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먼저 다양한 언어들의 특성을 자세히 공부해서 언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언어들의 특성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언어학 이론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택한 후에 확신 가운데 내가 선택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언어를 분석하고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건 처음부터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학교 교수들이 믿고 신봉하는 특정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A이론을 배우고 저 학교에 가면 B이론을 배웠습니다. 이론부터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배운 이론으로 언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공부한 특정 언어학 이론에 대해서는 좀 알았지만은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하게는 이론이 기술하고 설명해야 하는 바다와 같이 넓은 언어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아주 소수 데이터에 근거해서 언어의 정교한 성을 쌓는 거예요. 대학원 3년, 5년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면서 서글펐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학위를 마친 뒤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지만은 졸업하고 내가 교수가 돼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을 때 그때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목회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했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졸업했지만 막상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배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학 3년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성경 자체를 깊이 공부하는 과목은 몇 없었기 때문에 대신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 설교학, 상담학, 선교학, 교회론, 기독교 역사, 교회 행정 같은 이러한 과목들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신학이 달랐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갖고 배운 신학이 다 다른 거예요. 처음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쳤고 두 번째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칼빈주의와 정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신학과 각종 론과 성경에 관한 많은 주변 지식을 배웠지만은 막상 매주 선포하고 가르치고 촉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과 비해서 들어간 후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주변적인 책을 무진장 많이 읽어야 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드라이해져서 졸업합니다. 결국 배운 거를 떠들게 돼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떠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도 서글펐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졸업한 후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책, 설교,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고 경건 훈련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 아십니까? 많은 교단교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학 이론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는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신학대학원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경건한 목회자를 배출하지 않고 특정 교단 신학 이론을 믿는 목사들을 배출합니다. 쪽수가 많아야 자기 교단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장로 교단 신학교에서는 계속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를 가르치고 성결교에서는 성결교 교리를 가르치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특정 교단 신학 이론을 믿는 목사들 배출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사들과 행정가들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단별로 침례교인을 배출하고 장로교인을 배출하고 감리교인, 오순절파 교인을 배출하는 겁니다. 신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도를 온전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을 배출할 목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 성화되고 집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한쪽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취사 선택에서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장로교회에 많은 골수 칼빈주의자들, 감리교회에 많은 골수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는 표현 대신 웨슬리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은 제 설교 요지에는 큰 상관이 없고 그 구체적인 차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과 웨슬리 모두 원죄와 구원의 믿음에 관한 핵심 교리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둘 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말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서 철저하게 죄인이요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100%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칼빈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만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셨건 멸망으로 부르셨건 인간이 뿌리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웨슬레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행 은총을 누구에게나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올 때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선행 은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인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반면에 웨슬레는 구원은 처음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로 듭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한 말도 인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추가로 로마서 8장 28절 이하 말씀을 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 이뤄가는 단계 단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웨슬레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웨슬레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에스겔 1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얘기하셔갖고 안 돼서 그 다음에 곧 또 강조하십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웨슬레 주의자들이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받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도 인용합니다. 주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의 말도 인용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정해놓으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누가도 쓴 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 구원할 자 정해놓으신 후에 헛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칼빈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웨슬레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앞뒷장에서 두 말씀을 모두 하실 때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칼빈주의가 맞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웨슬레주의가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예수님이 같은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는 주님이 예정한 자만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니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너희에게 의지를 주시고 뜻을 주시고 너희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다. 이렇게 특정 교리의 안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양쪽 주장을 모두 지지해 주는 말씀들이 수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보면 와 성경은 정말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말씀만 크게 보입니다. 마치 젊은 청년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오면은 길거리에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에 어떤 교리의 틀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교리에 맞는 말씀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레이 주의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칼빈의 주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보아도 예외적인 말씀이라고 일축합니다. 한쪽은 좌로 치우치고 다른 쪽은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취사선택에서 믿는 것은 이 구원의 대상과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을 대할 때에도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대부분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따라서 구약 말씀은 잘 읽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끝이 났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은 십계명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얘기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음식법 다 폐했지만은 제사법 다 폐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민사법 다 폐했지만은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큼은 그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는 자는 쳐서 죽이라. 제가 그동안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쳐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일에 와서 주님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사람으로 삽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끝났다고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7일 내내 경건의 훈련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은 안 읽고 신약 말씀만으로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로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는 말씀 이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악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은 그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큰 왼수가 무엇이냐?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이루고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태도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일부만 믿느냐 일부밖에 안 보느냐 하는 것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읽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지만은 광야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신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축복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줄을 그으면서 읽고 외우지만 저주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6장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을 축복, 하나님을 멸시할 때 받을 저주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받을 축복보다 멸시했을 때 받을 저주가 3배나 됩니다. 무려 48절인가 그 정도 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과 토지와 가축의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가건 나가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만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몸과 토지와 가축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건 나가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 이거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은 기뻐 받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에는 귀를 돌려댑니다. 영의 눈이 어둡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그 배경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갖고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싶으면은 원컨 원치 않건 뒤에 모든 악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다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합니다. 7장에서도 다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도를 다 행했기에 창세기는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 떠났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자의 양피를 베었고 자신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자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내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25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도 즉시 아들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도를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의와 선의 개념으로 자신의 의와 선으로 하나님 말씀과 행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많은 교인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둘째는 영의 눈이 뜨이고 거듭납지만은 육신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합니다. 셋째는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특정 교단에서 자라고 특정 목회자에게 배워서 특정 교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교단이 믿는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많은 경우는 온전하지 못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거꾸로 인간이 정리해 놓은 교리의 잣대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은 순수하지만은 무지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따르지 않고 교리를 정리한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뉜 것을 질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반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는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나는 장로교회만 다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해야지 나는 장로교단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웨슬레가 옳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감리교회만 다녔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왜 나는 베프티스트인가 나는 프레스비테리언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를 보시면 그 교회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운 수많은 청년들이 이 교리 논쟁에 빠져서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사단 마귀가 박수칠 일입니다. 아니 단순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남들이 잘 모르는 교리에 대해서 떠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박수칠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원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율법사와 같이 신학 논쟁의 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 말씀을 제발 보고 성경 말씀을 매일 제발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고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여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많은 겁니다. 칼빈주의건 웨슬리주의건 자신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모두 이해하겠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누가 구원 받는 것 등등의 많은 질문, 이것들 자신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논리적으로 도달한 결론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집단은 이단이라고 하고 아니면 크게 잘못된 집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 유한한 피조물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광대하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논리 체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에 부딪히면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발끈도 멜 자격이 없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헬라 문화의 영향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시대 사람들, 또한 고대 시대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분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론 분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도 무학자들도 단순한 사람들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쓰신 거예요. 새를 요리조리 쪼개서 분석하면 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쪼개면은 더 이상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의 지혜, 논리, 경험으로 심오한 신비를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명력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또이또이한데 경건한 삶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 희생의 삶이 없어요. 어디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 좋다고 하는데 너 정말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전도하면서 같이 살라 그러면은 그거는 내 소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시종일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지 어떤 신학 체계에 두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났고 경험적으로 아는 주님에게 더 큰 비중을 두어야지 주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에 더 두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학적인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번이나 완벽하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우맹들아 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보다 칼빈의 가르침과 그의 기독교 강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교단 교리, 유명한 목사, 신학 교수의 책, 이것을 더 부지런히 읽습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다녔던 세상을 똑바로 산다고 하는 그 교단 교회에 어느 집사님 중고등학교 애들을 놓고 기독교 강요 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수마 티올로지카 하는 위대한 신학책을 쓴 후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때 지푸락지에 불과하다고. 그 위대한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은 신비라고 말하면서 이 신비를 이론적으로 조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에 온 초기에 미국 교회 목사님, 밥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서재에 있는 모든 책 다 가져가라 그러십니다. 필요 없다고. 아니 그래도 몇 권이라도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나 이 성경책 한 권이면 다 된다고. 그동안 성경에 관한 책 수없이 봤는데 이제 이거 한 권이면 다 된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교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접근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관한 수많은 교회 교재들이 난무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 좀 성경에 관한 새로 나온 책들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열 번 읽고 열다섯 번 읽고 읽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종종 믿고 순종할 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온 세상에서 또이또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깨닫는다고. 왜? 세상에서는 내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키라는 말씀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계속 그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것이 달려있기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치우치지 않고 다 지키는 것 축복을 받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모든 명령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칼빈주의자들은 또 입바른 소리를 해댈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첫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맞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명령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물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강한 의욕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너는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다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오늘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와 전통의 안경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맨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가고 머리가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믿음으로 모든 말씀 믿고 행할 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축복들, 신령한 축복들 우리 모두 풍성히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부름을 이루지 못하는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시고 주도 하나라고 하시고 성령도 하나라고 하시는데 왜 초대교회 때서부터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지고 지금은 개신교만도 천 개가 넘는 교단들이 좌충우돌하는 형편과 처지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다시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통, 교단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신학 이론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속 묵상할 때 신학 이론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 이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앞으로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